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했더니 되게 좋은데 한 번 했더니 또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쯤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잘 들리죠? 마이크가 신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여기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한번 찾아왔다가 제 마음에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함께 한번 오고 싶었던 장소들인데 이번에 함께 와서 되게 좋습니다. 이 장소가 좋은 이유는 그렇게 넓은 장소 아닌데 이게 구조적으로 지어져 있어서 굉장히 넓게 느껴지고요. 코너 구석구석들을 좀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내가 뭔가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확보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소들입니다. 물론 여기가 세미하게 약간 예수원 느낌이 나고요. 저한테 가장 그런 장소는 예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되게 어려울 때마다 어떤 계기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원에 가서 2박 3일 정도 있으면 그 분위기가 저를 좀 적셔서 조금 더 진솔하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좀 담백하게 이렇게 좀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만 앉아 있어도 평소에 내가 굉장히 많은 소음을 듣고 있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만 안 하시고 조용히 있으면 이 공간은 진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어떤 고요? 조용함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아, 내가 항상 어떤 사운드 속에 있어서 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또 하나의 사운드 같은 하나의 음악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서 그 조용함이 우리의 기도를 좀 돕기도 합니다. 그쵸?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은 우리를 적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와서 아 이런 분위기 있으니까 기도가 좀 더 잘 된다. 이런 분위기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집중이 된다. 이런 분위기 있으니까 내가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느끼셨다면 우리가 좀 반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평소의 일상은 나를 어떻게 적시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르게 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적시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돕는 어떤 보조바퀴 역할로 이런 분위기가 우리를 조금 더 기도하게 한다면 우리 일상에 진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어떤 나에게 브레이크들이 있어서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내 진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또 나를 적시는 그런 환경들이 거기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 주변이 나를 적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창문이 있어서 내 주변의 환경이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고 창문을 열 때와 닫을 때 지금은 내가 창문을 열고 바깥에 시원한 공기를 내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될 때인지 아니면 정말 방음이 잘 되는 두꺼운 창문을 닫아서 내가 주변에 들린 어떤 나를 적시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좀 막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의 창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 주변이 우리를 푹 적셔버려서 그렇죠? 푹 적셔버려서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류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최 24시간이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 반나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죠? 우리가 2시에 도착해서 아직 2시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조금은 이 분위기에 적셔졌다면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일상은 우리 얼마나 적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적심은 원래 내가 아닌 모습으로 나를 얼마나 많이 끌고 가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를 적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환경이 푹 젖어버렸던 한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환경이 완벽하게 젖었던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장면을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보겠지만 이 여자애가 어떤 여자였을지 어떤 여자였을지에 대한 과거를 중심으로 한번 이 장면을 봐봅시다. 예수님께서 잔치집으로 들어가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초대해서 들어가시고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나와서 이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쵸?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쵸? 우리는 약간 착각하는데 유사 본문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죠? 향유를 가부고 나와서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쵸?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있는 사건이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후기에 있는 사건입니다. 후기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그 여자의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돈의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돈의 포커스를 맞췄죠. 저 비싼 걸 졌다가 붙다니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룟 유다가 특별히, 네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지 그걸 아깝게 예수님 머리에 붙느냐. 아깝겠지.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 향유입니다. 그쵸? 비싼 향유예요. 그 여자가, 그때 그 여자가 부었을 때 사람들은 그 비싼 거를 이라고 포커스에 맞췄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이것을 붓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 향유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 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의 포커스를 맞춰요? 그 여자의 포커스를 맞추죠. 이가 만약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자기를 만지는 그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만지는 그 여자가 죄인이었음을 알았으리라. 이 여자 직업이 뭐였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그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저 여자는 죄인인 여자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어떤 여자에게 저 여자는 죄인인 여자야 라는 건 성경이 나쁘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쵸? 뭐 귀신들이었던 경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단어를 직접 입에 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어떻게 표현하죠? 예수님 곁에는, 이 악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 곁에는 세리와 죄인들만 가득하다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거의 어떻게 데리고 하시냐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들이 썼던 죄인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창기라는 단어로 됐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렇죠? 이 여자 직업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 비싼 걸 쏟아붓는데도 바리새인들은 포커스가, 바리새인 포커스가 어디 가 있어요? 저 여자가 몸을 만지게 하는 거는 저 예수가 분별력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직업은 그쪽의 직업이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받고 아내랑 약간 고민했는데, 내가 아내한테 오늘 설교가 조금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좀 혀를 끌끌 찼는데, 이 분위기 좋은데 와서 좀 따뜻한 설교를 하지. 창기였던 여자의 창녀의 회개. 진짜 너무 왜 분위기 못 참으면 이런 얘기 좀. 하여튼 뭐 전 나름대로 고민해서 정한 고민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고민을 해봅시다. 어떤 개인도 이 직업은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직업은 절대 안으로부터 나가지 않습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이유가 다양하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간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족적이 어떤 것 간에, 그리고 요즘에 사회적 통념이 어떤 것 간에 외부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이 직업을 가졌다는 건, 나중에 세리도 이런 걸 표현되는데, 이 직업을 가졌다는 건 100% 뭐예요? 젖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주변 환경. 이 직업의 의미를 좀 상상해봅시다. 이게 어떤 직업입니까? 우리는 몸을 파는 직업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하지만요, 이 직업은 몸을 파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 직업은 인격을 파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왜요? 내가 그 과정을 겪는 데 있어서 내 인격이, 내 퍼스널리티는 그것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렇죠? 내 지성은, 내 감성은, 내 의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이걸 턴오프 해놓습니다. 난 비인격적인 존재야. 난 단지 육체적인 존재야. 이건 그냥 육체적인 과정이야. 이건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턴오프 해놓습니다. 하지만 인격은 절대 턴오프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걸 경험합니까? 인격이 심각한 훼손을 경험하죠. 대신 뭘 받는 거예요?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몸을 파는 직업이 아니라 인격을 파는 직업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의지에 안 맞고 내 감성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으나, 그런 것이 내 인격을 훼손하나, 경제적인 필요를 내게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인 훼손을 감내하겠다라는 것이 이 직업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직업의 사고방식이 왜 가장 큰 문제이냐 하면, 뭐보다 뭐가 우선이라는 생각,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있는 거예요. 인격보다 우선하는 돈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죠? 인격을 팔아 돈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능들이 있습니다. 기능들이 있고요. 수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뭘 파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있는 인격을 팔아서 돈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서 뭐 창기와 세리와 함께 하셨다 뭐 블라블라 해서, 원래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기는데, 기독교 용어는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 버렸는데, 사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예수의 가치관에 정반대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정반대. 인격을 팔아서 돈을 사는 가장 세속적이죠, 사고방식이 가질 수 있는 특징, 가질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업이라는 거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돈을 팔아서, 아니 인격을 팔아서 돈을 얻는 여자였어요. 가장 세속적이었다. 다른 표현으로 완전히 상황에 젖어버렸다. 자기가 그걸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자기 것이 아니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완전히 젖어버렸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느낌이 안 오죠. 왜? 왜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그런 직업군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가봅시다. 이런 직업군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란 직업이 어떤 직업이죠? 요금, 하여튼 세금징수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시대에서 세금징수를 한다는 건 뭐예요? 로마에 뭐가 되어서?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를 대행해서 자기 동포를 핍박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독립적인,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개인에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죠.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불가능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나를 겁박한, 나를 강탈한, 나를 공격한, 우리 가족을 공격한, 우리 나라를 공격한, 그래서 내 것이었던, 우리 것이었던 나라, 우리 것이었던 가족, 내 것이었던 무엇을 다 떼어서 간.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상식에선 뭐가 돼야죠? 건강합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선 그가 우리의 원수이고 그것을 돌려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썸씽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친일파들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친일파는 매국노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인간이의 사람이라고 취급하죠?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간이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이 뭘 팔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인격을 팔아 돈을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친일파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한 나라, 한 민족, 한 가족이었는데 그것을 빼앗겼는데 그래서 우러마땅한 상황에 웃으며 그들 가운데 빌붙어 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 이미 빼앗긴 자들을 더 빼앗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인격 이하,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직업이 어떤 직업이에요?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첫 번째 직업군 얘기했죠? 같은 패턴입니다. 뭐보다 뭐? 인격을 팔아 돈을 사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퍼스널리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진짜 나보다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 어떤 나의 안정이 어떤 나의 성공이 더 중요해진 사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바리새 그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보다 낫다라고 얘기했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만큼 한심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인격을 팔아 돈을 사는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더 욕먹냐? 이건 좀 다른 얘기만 짚고 넘어가죠. 바리새인들도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시죠? 너희들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교인이 명예와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합시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팔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인격을 팔았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목사가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뭘 판 거예요? 자기 존엄성을 이미 판 겁니다. 그렇죠? 목사가 돈을 좋아했으면 목사라는 단어가 있는 어떤 존엄성, 그렇죠? 인격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세속을 멀리하고 의미 있게 하려고 하는 그 존엄성을 이미 판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명예를 좋아해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럼 뭘 이미 판 거예요? 퍼스널리티를 판 거예요. 왜? 목사가 갖고 있는, 성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 의, 가치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감성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심하기는 세리가 분명히 더 심합니다. 심하기는 창기가 더 심해요. 분명히 세리와 창기는 5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정말 심각하게 뭘 팔았어요? 자기 인격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판 사람들이고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얘들은 500달란트의 빚을 져서 빚을 지는지 아는데 너는 50달란트 빚을 져서 걔들만큼 심각하진 않은데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이런 인격 매매, 인격 판매, 인격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만 더 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는 걸 바리새인이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바리새인의 도덕성보다 세리와 창기의 도덕성이 낮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수준보다 세리와 창기의 수준이 더 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암 초기고 이 사람은 암 말기예요. 근데 말기인 사람은 오늘부터 치료받을 생각이 있어요. 그럼 왜? 치료가 가능한 병원입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초기예요. 근데 치료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없고요. 그래도 없고요. 그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는 사실 기본적으로 촉입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모른다는 게 문제죠. 자기는 어떻다? 저런 사람들처럼 인격을 팔아 돈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리창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은 팔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심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뭐 이 여기 나오는 그 여자처럼 적극적인 문자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거나 세리처럼 아주 대놓고 그러거나 바리새인처럼 정말 그 극단의 이중성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끼를 때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 여러분들 적셔드릴 때 네가 갖고 있는 기준보다 네가 기준을 조금 적으면 경쟁이 있는 네가 갖고 있는 의지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원하는 걸 좀 포기하면 사회적인 안경, 그죠? 네가 갖고 있는 감정보다 내 정서로는 이것들을 거부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작은 인격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사회는 그런 거야, 세상은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또 어떻게 할 건데? 그 방법밖에 없었어. 여러분, 어느 창기도 이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오죽하면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그쵸? 그럼 나는 단지 그 사람만큼 절박한 상황, 나는 다른 걸 팔 수 있었던 것 외에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젖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은 내가 조그마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유익 때문에 내 기준이나 내 진정한 의지나 내 정서를 꺾어내고 포기하고 맞춰가고 그것이 원래 철드는 것이냐, 세상이 원래 그렇냐,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는 않죠. 제가 감히 단언하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보다도 괜찮은 수준일 겁니다. 바리새인들 생각보다 상태 안 좋았거든요. 대놓고 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대놓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뭐 있어야 좋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때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시험에 들 때 여러분들 말을 해주고 우리 참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돈이 많아졌어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서로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우리 그 돈을 의미 있는 데 쓰는 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올라가면 되겠죠. 난 이걸 여러분들을 경책할 마음에 준비가 돼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내가 좀 돈 좀 벌어서 변할 것 같으면 목사님 변하셨다고 이럴 수 있는 용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좋아한 건 잘 못 자도 그렇게 눈을 불아리면서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뭔가 내 안에 인격성이라는 게 있어서 인격의 씨앗이 있어서 내가 이게 잘 자라나가세요? 아니면 인격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회생활을 할수록 이렇게 자꾸 훼손돼 나가세요. 우리 결과로 얘기해봅시다. 내가 진짜 어떤 인격매매 상황이 있었는지 과정의 디테일이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장 간단한 걸 해보죠. 그쵸? 간단한 방법이에요. 내가 돈을 잘 썼느냐 잘못 썼느냐는 가계부를 꼼꼼히 처리해보는 방법도 있지만요 통장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렇죠? 가계부를 꼼꼼히 처리해보지 않아도요 아, 왜 돈이 없지? 그 돈이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내가 잘 못 쓴 거죠. 그렇죠? 그냥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20살 때 25살 때 뭐 좀 어린애들이 보이네. 갑자기 25살인데 지수가 보이네. 네. 여러분들 인격이 여러분들의 15살 때, 17살 때 여러분들 인격이 좀 더 젊고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다듬어져 있었을 때보다 내가 잘 자라나가시니까 아니면은 나이를 먹어 직장이 되고 나이를 먹어 경력이 쌓이고 결혼을 하고 사회에 진출할수록 그 인격이 훼손돼 가십니까? 그렇죠? 언제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요, 훼손돼 가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인가, 어떤 상황에서인가 뭘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을 팔고 있는 거예요. 턴오프 했을 수도 있죠. 아, 이건 그냥 물리적인 거야. 이런 건 육체적인 거야. 그냥 노동이야. 아, 난 인격적으로 뭘 느끼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훼손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격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선택 의지가 잠깐 인격 끄고 가자 이렇게 된다고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그냥 훼손돼 있다면, 변질돼 있다면, 나는 일정 부분 이 창조의 고백처럼, 이 세리의 고백처럼, 이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의 고백처럼, 뭔가 내 순전한 모습을, 내 진정한 모습을 팔아치우고 있었진 않아. 얼마나 내밀었어. 좀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방어막대는 창문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젖어버려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냐 오해가 있지는 않았나 고민해봐야 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두 가지가 심해집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방어고 하나는 비하입니다. 창계 논리로 돌아가 봅시다. 이게 좀 보편적인 상징이 될 수 있는데 창계 논리라는 건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창계 논리 방어하는 첫 번째 뭐다? 이게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아, 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근거의 논리입니다. 원인의 논리. 아, 나도 이런 거 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대 젊은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면요 다른 방법으로 그 기간을 먹고 삽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을. 근거의 논리입니다. 처음에. 하여튼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난 그럴 수밖에 없다면 두 번째는 이제 보편화의 논리입니다. 원인의 근거의 논리는 보편의 논리예요. 안 그런 사람은 또 누가 있냐? 그래, 내가 인격을 팔아 돈을 산다. 세리는 인격을 팔지 않냐? 바리새인은 인격을 팔지 않냐? 우리나라 다 그렇다. 대통령에부터 다 인격 팔고 협잡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유익을 챙겨가는 사회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보편화의 논리죠. 난 대놓고 그렇지 뒤에서 그런 놈들이 더 나빠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보편화의 논리. 세 번째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뷰의 변화죠. 우리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정한 이것도 하나의 육체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뭐 그렇게 꼭 나쁘게 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관점. 뷰의 전환의 논리.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합리화라고요. 정당화라고요. 인격 판매를 하는 사람. 자기 인격이 훼손돼 가고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인격이 훼손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인격이 훼손됐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격이 훼손됐다는 걸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합리화하고 싶어 합니다.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막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잘 해왔는데, 난 그게 최선이었는데, 물론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60, 70점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 하면서 합리화거나 정당한 패턴을 나타납니다. 방어하죠. 이 방어를 확 계속 밀어버리면요. 두 번째, 이런 사람이 특히 비하합니다. 비하. 자기 비하. 그래, 난 이런 놈이다. 아, 나도 이런 애가 너무 싫어. 죄책감. 아, 난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 난 진짜 죽어버리지. 나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아.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어. 나 진짜 방어하다가 방어 논리 흔들어 버리면요 배째라 딱 뒤로 자빠집니다. 죽고 싶어. 나도 난 살기 싫어. 난 뭐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냐. 난 이게 아니다. 진짜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다.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왜 자꾸 웃냐. 어? 야, 너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 비하하니? 비하의 논리가 좀 있습니다. 난 죄책감, 내가 했던 실패, 그래 난 이 모양이야, 난 이거밖에 안 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도록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가 쓰러져 있는 것처럼
죽은 척 합니다.
이 두 가지 논리로 자기를 지켜봐요. 이 사람이요? 인격훼손이 심한 사람일수록 이 두 가지가 되게 심합니다. 왜요? 아니, 너무 아픈 게 많잖아요. 그쵸? 내 인격이 내 몸 안에 훼손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날 평가거든요. 세상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런 건데, 나도 좀 더 나은 상황에 있으면 안 그랬을 건데, 세상은 날 평가하니까, 이 정당화와 이 비하로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야. 오늘 본문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여자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이 여자는 이런데 근처에도 안 와야 되는 여자입니다. 그쵸? 이 여자는 왜요? 굉장히 긴 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이 여자는 좋은 여자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 뭐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여자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인격을 판 사람들은요, 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구나 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여자는 나쁜 여자예요. 인격을 팔아서 돈을 산 여자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여자예요. 이 여자의 비하를 듣고 자꾸 피해자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여자의 방언을 듣고 자꾸 이제 여자의 큰 문장으로 얘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자는 문제가 심각한 여자예요. 문제가 많은 여자입니다. 세린, 이 참기, 그 바리새인, 그리고 인격을 어느 정도 판매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문제가 있죠. 어떻게 팔 게 없어 인격을 팝니까? 근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심할수록 뭐가 심해요? 아까 얘기했죠. 방어와 비하가 심해요. 그러니까 어디는 안 가요? 자기가 평가받는 자리에 절대 안 갑니다. 자기가 인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는 절대 안 갑니다. 근처에도 안 갑니다.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죄 많이 지면 교육이 싫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훼손되어 있는 걸 알면 기도하기 싫잖아요. 내가 뭔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뭔가 돈은 많이 벌고 성공은 더했지만 타협하고 변질돼서 살아가고 있으면요, 내 젊을 때의 그 고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만나기 싫잖아요. 같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이 좋았었던 사람들인데 나는 그 신앙을 떠났으면 그 신앙 갖고 있는 애들을 만나기 싫잖아요. 피합니다. 안 봅니다. 멀리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을 반응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여기 서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가요? 여기 왜 왔습니까? 이 여자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의 대단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이미 여기 와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이미 그 문제를 문 밖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해결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쵸? 여기 들어오면 자기가 향유를 붓고 있는데도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아마 그 노동을 하면서 모았을, 평생 모았을 것인지도 모르는 그 값진 그 재산을 쏟아부으면서 향유를 붓고 있는데 발생은 뭐예요? 삐딱한 시선을 보잖아요. 그쵸? 그 시선을 견디면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무슨 고백이에요? 그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향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쵸? 그 우는 여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우는 겁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회한 때문에 우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는 회개 때문에 우는 겁니다. 자기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비하하고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 살아왔던 그 회한 때문에, 회개 때문에 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때문에 우는 겁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잘못 살아오고, 이제까지 그렇게 함부로 살아오고, 내가 정말 삐뚤어져서 살아오고, 팔지 말아야 할걸 팔면서 살아왔는데, 뭐예요?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게 감사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여자의 고백은 두 가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명확한 회개와 또 하나는 명확한 감사입니다. 향유 옥황을 깨트린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제까지 그걸 했던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재밌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깨트려버립니다.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이죠? 그것이 어떤 금덩어리나 그것이 어떤 돈덩어리가 아니라 그것을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향유라는 것으로 갖고 와서 향이라는 것으로 갖고 와서 그의 발을 씻는 것. 그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 그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 그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전 사건 우리가 상상해야 합니다. 이 여자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 여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 여자의 사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한 가지 사건,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이 여자에게 문 밖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사건이에요? 회개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비하하면서 아 난 그냥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살 거야 아 난 이렇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끔 또 나만 그런가 뭐가 그렇게 또 문제인데 이렇게 살던 그 여자가 이게 문제구나라고 깨닫는 회개의 사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일어났는지 그게 어떤 기적을 일어났는지 어떤 만조신을 일어났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에게 그 의미는 적혀 있습니다. 그 여자는 회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자기 그 합리화와 그 비하를 깨는 회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의 사건이란 건 뭐예요? 이렇게 살아왔던 게 아니고 이것이 내 본 모습이 아니구나가 회개라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원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구나. 진정한 나로 돌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 기회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 그 감사의 사건이 이 여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건으로 얘기하면 무슨 사건입니까? 이미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회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회 주시는 하나님. 전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은혜 이 한 센텐스를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확증합니다. 이때 이 여자 수준은 여러분들 수준보다 훨씬 더 아래입니다. 분명히. 왜? 여러분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적극적 인격매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어느 위치에 서 있던 간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어느 한심한 지경에 서 있던 간에 얼마만큼 세속에 젖어들어서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세속적인 선택과 인격매매를 통한 자기붕괴와 그리고 변질된 내면과 불안한 심령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기회 주시는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어떻게까지 됐던 상관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세미들은 이 창기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보다 현저한 인격 파괴를 겪었을 것입니다. 현저한 인격 붕괴를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이 기회 주시는 하나님. 유사 본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였습니다. 가늠하는 잡혀온 여자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쵸?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 담기는 따뜻한 의미를 다 느끼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훨씬 더 인격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예수님께서 딸아 괜찮다라고 안아주던가 아이야 너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단다라고 안아주던가 네가 잘못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워질 수 있어라고 어깨를 보듬어주는가 뭐 이런 맛이 없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가도 죄를 범치 말라 뭔가 딱딱해 보여요. 여러분 근데 그 간격 보세요. 그 간격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소통적이고 다정한 문화 상황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보십시오. 그 당시 유사 본문이 이거랑 사마리아 여자 본문인데요. 사마리아 여자 본문 어때요? 유대인들은 누구랑 말도 안 섞었어요? 사마리아 여자랑 말도 안 섞었어요.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당시엔 남자들은요, 여자가 그냥 가늠했으니까 이렇게 돌을 던졌어요, 이렇게.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날 보고 있는데, 거기다 이거 돌을 던질 수 있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근데 그땐 그게 되던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는 돌을 안 던졌어요. 왜? 그 예수는 돌을 안 던졌어요. 정죄할 수 있는,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여자를 느꼈던 인격적 감흥이라는 건 여러분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줘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지금 나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돌로 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 여자는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된 모든 여자가 죽었다는 걸. 근데 아니야 넌 죽지 마. 넌 살 수 있어.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다르게 살자. 그 가늠한 여자가 경험한 것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또 뭘 요구하세요? 감사를 요구하시죠.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물을 달라 말을 거시고 그 여자에게 네가 이제까지 여섯 남편이 있었으나 그래 다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이제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이제까지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다. 회개를 요구하시죠. 변화를 요구하시죠. 도전하시죠. 그런 다음에 진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메시아라고 말해 그 사람에게 가르치시고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치시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되죠? 변화되죠. 회개와 감사, 기회 주신다. 이 여자는요, 이 문 밖에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이 문 밖에서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그 여자에게 설교를 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기적을 보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 여자에게 그 자기 방어, 그 정당화와 그 비하의 자기 방어 속에서 난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를, 그 감사의 기회를, 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여자가 변화됐다는 것. 그것이 이 여자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적 반응은 어때요? 요즘에 여러분들의 내적 논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알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자주 이렇게 울컥컥 나오는 논리가 뭡니까? 합리화예요? 뭐 유리한 논리,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요, 출발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렇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합리화의 틀이 다르지만요. 그렇죠? 제가 아내랑 말싸움하면 거의 이겨요. 그렇잖아요. 나랑 말싸움해서 이길 사람이 몇 명 있겠어. 그렇죠? 근데 아내는요, 제 논리에 속지 않습니다. 제 중심을 봐요. 저게 분명히 지승질이라서 그런 건데 딱 봅니다. 그렇죠? 제가 어저께 그저께인가도 짜증냈어요. 아, 너 왜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처리했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 왜 했습니다. 아내는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무슨 생각해요? 아, 수련하라 예민하구나. 딱 알아요, 그냥. 안 속아요. 8년 살면 안 속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그 업무 처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브리핑을 해도요, 끝도 없다 안 합니다. 너 그냥 예민해서 그런 거잖아. 제가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는요, 그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뭐예요? 속았어요, 나한테. 나한테 속았어요. 아, 나 그거 아닌데. 어, 얘는. 야, 진짜 말 안 통하네. 무대뽀로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러면서. 논리는 논리로 남아야지. 막 그런데. 직관이죠. 그럼 여러분들 자신에게 직관을 보이십시오. 그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흘러나온 그 얘기들. 아, 이건 이래서 이 정도 하는 거고, 이건 저래서 저 정도 하는 거고, 내가 이 직업을 왜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막 블라블라블라 막 하고. 내가 여기서 이 사람한테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잖아요. 아, 이건 저렇지 않아. 이건 이렇지 않나. 여러분이 쓰고 있는 논리 그게 뭡니까? 어떤 논리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때가 제일 초라한 거예요. 내 안에도 안 통는 논리에 나 혼자 속았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도 속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속아요. 근데 나 혼자 속는 거.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정당했다고 생각하시죠? 합리화했다고 생각하시죠? 그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슬픔과 그 어두운 부분을 다 가려줬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왜? 그 옷은 네 눈에만 안 보여. 남의 눈에는 안 보인다. 하나님 눈에는 특별히 안 보이죠. 하나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여러분의 그 중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념과 태도를 감찰하십니다. 정당한 이런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에 비하가 있습니까? 비하가 완고함의 다른 표현이란 거 아십니까? 비하가 뭔 줄 알아요? 비하가 아 그래 난 패배자야 아 난 실패했어 아 난 죄책감에 시달려 이게 비하예요? 아니요 깃발을 높이 들고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못 바꾼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비하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말던 나는 못 바꾼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난 이런 놈이니까 피하는 왕고함입니다. 피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재밌어요. 피해자면 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한 놈도 피해봅니다. 그리고요 악한 놈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선량하게 자기 기준만 오롯이 지키다가 가는 사람이 피해보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별로 잘 모르는 애가 그거 돈 된다고 해서 어설프게 나섰다가 바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두 번째 훨씬 더 많습니다. 안 그래요? 정말 내가 이 한 길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피해보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피해자가 곧 선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비하합니다. 그러니까 난 피해자죠. 그러니까 난 곧 선인이에요. 누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난 선인인데 하나님이랑 내 의견이 달라. 그럼 누가 악이냐? 하나님이 악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용서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돼? 비하부터 벗어나야 돼요. 비하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그 완고함의 깃발을 꺾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도 못 바꾼다 그렇게 당당히 외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완고함이라면, 비하라면,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정당하라면 우리가 이 텐트에서 이 정말 비바람을 막아줄 수 없는 내 눈에만 집 같아 보이는 이 완고함과 이 완고한 비하와 이 정당한 텐트에서 걸어 나와서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나온 그 세리들이 그렇게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께 찾아나온 그 창기들이 그렇게 믿음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요? 그 비하와 그 한니와의 텐트에서 나와서 그래 예수님에게 뭐가 있나 있는지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그 텐트에서 아예 나오려고 안 하니까 그걸 거치십시오. 그럼 나오세요. 나와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비하를 해결하고 합리화를 해결해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거기서 한번 쓱 나와봐서 예수님께 뭐가 있는가 하여 나와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그 인격성 속에서 여러분들 죄를 사하시는 은혜와 여러분들께 다시 기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있다면 일단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셔야 됩니다. 깊이 만나셔야 돼요. 깊이 만나셔야 돼요. 사람은요 10번 만나고 20번 만나고 30번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10번 만나고 20번 만나고 30번 만나는 겁니다. 아마 저를 굉장히 제일 오래 알았던 친구들 왕성교회 때부터 알았던 친구들이겠죠. 아마 여기서는 경주가 제일 오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경주를 제일 오래 알았죠. 이 아이가 한 살 때부터 알았습니다. 근데요 쟤는 제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건 전 최근에 한 번 더 만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도요 여러 번 만납니다. 그렇죠? 전 미네도 안 지 오래됐는데 저는 진짜 최근에 만났습니다. 제가 알던 애랑 조금 다르네요. 아주 성숙해. 아, 결혼하니까 아주머니가 되시니까 여전히 역시 여러 번 만납니다. 그렇죠? 이제 서로가 서로 여러 번 만나는 걸 경험하고 그렇죠? 이제 서로가 서로 여러 번 만납니다. 한 번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십시오. 깊이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인격적인 만남과 회개와 감사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독교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출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해서 다시 만남을 통해서 새로 만남을 통해서 내가 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아하니 내가 진짜 잘못 살아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그 시선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해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의도가 있으시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회개와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기회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주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 오늘 꽤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여도 그 좋아짐 속에서 우리의 사소한 실수 앞에 합리화로 반응하기 시작하신다면, 비하로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신앙이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일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실수들 앞에서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심을 인정할 수 있다. 기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심을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까지 얼마나 높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걸음걸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수경이랑 밥 먹으면서도 아함 얘기를 했는데 수경이랑 저는 굉장히 시니컬한 말이 되게 잘 통해요. 둘이 다 시니컬해가지고 자해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데 수경이는 최근에 자기가 아합 같다고. 저는 아마자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때쯤에 열왕기랑 역대기를 하도 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하면 이렇게 겸손한 공동체가 없어요. 다윗 같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저는 아합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내가 히스기야 위대한 왕에 대해서 요시야 위대한 왕에 대해서 가장 길게 얘기했는데 결국 애들이 기억하는 건 아마샤 야 걔가 나랑 똑같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습니다. 약간 자해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아, 우리는 아마샤 수준인 것 같다. 저도 요즘에 나는 딱 아마샤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몇 번 했습니다. 난 아합인 것 같다. 얘보다 내가 좀 난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죠? 아합이 우스워 보이세요? 여러분 그 밑에 문화세 이렇게 수준 낮은 애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웃지 마세요. 여러분 내 문화세 보여요 지금. 네? 문화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실? 뭐예요?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평가가 아니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또 뭘 하는 거예요? 기회 주신 감사를 내 안에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아합이나 내가 어디까지 갈지, 지금은 아마샤나 내가 다윗까지 가겠다, 아니 초기 솔로몬까지 가겠다, 위대하게 가겠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 여자 이름을 아십니까? 창녀로 보이시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으며 눈물을 쏟았다. 이 여자 이름을 아십니까? 이 본문에 이 여자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마리아 중에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 저는 마리아라, 그는 전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던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 할 때 그 마리아입니다. 어떤 마리아예요? 마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마리아입니다. 누가 봤을 때 설교 정말 매번 정말 교회에서 자주 설교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되는 본문입니까? 그렇게 일만 하고 교회 다니지 말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어라, 은혜를 사모해라, 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 마리아가 아 자기 오빠가 부활한 것을 경험하죠. 마르다는 나가서 자꾸 뭐라고 하죠? 마르다 나가서 뭐 죽는 날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다시 사신 줄 압니다. 뭐 이렇게 막 자기가 아는 교리 신앙 자기 한계성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웁니다. 왜요? 뭘 경험했어요? 기회 주심을 경험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울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그 눈물을 닦으시고 어떻게 해요? 또 울어라고 3일 만에 나 사람에 나오라고 나오게 하십니다. 자기 오라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봤던 마리아입니다. 그쵸? 오늘은 내가 이 설교 이제 좀 편안하게 하네. 원래 이런 기적을 얘기할 때 주어가 있으면 주어는 기적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 다른 건 다 믿는데 아 이게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면 저건 못 믿겠다. 내가 오늘은 막 이분이 했어. 내가 보통 설교하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어가 보이면 아 이제 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오빠를 보면 마리아가 세 번째 마리아 어떤 마리아예요? 마리아가요 두 번째 향유를 부은 여자도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두 번째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어떻죠? 여러분 이 위대한 변화를 보십니까? 예전에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때 뭘 고백한 거예요? 내 회개와 내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근데요 이 여자가요 감히 예수의 머리에 달린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옆에 있는 애들 아, 돈 아깝게 걸 왜 붓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놔두어라. 네가 뭐라는 거다? 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했습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했습니까? 누구도 누구나 부인하고 싶어하고 누구나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고 누구나 외면했던. 근데 이 마리아는 선지적 위치가 되어서 그 죽음을 예비합니다. 예전의 향유감이 아니에요. 예전의 회개의 깨트림, 예전의 감사의 깨트림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역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로, 마치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기름을 그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게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앞부분에, 성경이 분명히 요한복음에 그렇게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의 마리아와 뒷부분의 마리아를 연결하고 싶어 하지 않아합니다. 앞부분의 여자는 익명의 누군가를 처리합니다. 익명의 죄인이었던 여자, 그리고 뒷부분의 여자를 마리아라고 명확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얘는 원래 나쁜 애였는데 겨우 구원받아서 계속 지옥은 안 가고 살았던 애가 되는 거고, 얘는 또 다른 애는 원래부터 신앙생활 잘했던 원래 잘난 마리아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듣고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이랬던 마리아. 하지만요, 이 기적을 보십시오. 진짜 기적은 이 두 사람이 분리될 때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합쳐질 때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마리아였다는 것. 발의 향유를 부었던 그 개인적인 고백에서 머리의 향유를 부는 사역적인 고백까지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어내는 그 마리아. 그 여자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거기까지 갔는가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들 비유를 가지십시오. 우리의 출발점이 마리아보다 뒤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속적으로 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친 겸손입니다. 그 겸손도 아닙니다. 그럼 비하입니다. 여러분들은 100% 초기 마리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더 세속적이며 그보다 덜 물드셨고 그보다 덜 인격적인 훼손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나은 스타트에 서 있습니다. 그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내가 여기서 회개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서 감사할 수 있다면, 또 내가 내 본향,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일에 함께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며 그곳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개인적인 회개와 감사의 고백에서 어떤 이 발의 향유를 붙던 마리아를 말씀의 마리아, 기적의 마리아로 훈련시키셔서 마침내는 그의 머리에 기름 붓게 하는 사역의 마리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이 위대한 가방, 이 위대한 은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니컬이지 마십시오. 쳇바퀴를 굴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안 나아졌습니까? 왜 안 나아졌죠? 돌짝밭이니까 안 나아졌죠. 왜 안 나아졌죠? 가시던 분이니까 안 나아졌죠. 제대로나 해보고 그러십니까? 한다고 하는데 안 나아진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하면 나아집니다. 제대로 해서 안 나아지면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널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 많은, 이 엄청난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나아집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시작한다. 여러분이 진짜 회개할 수 있다. 진짜 감사할 수 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는 기회 있으심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 믿기만 한다면, 그걸 믿을 수 있다. 그걸 믿는 것으로부터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젖어드는 은혜, 우리는 이 단어와는 멀게 젖어드는 삶에서 살아갑니다. 삶이 여러분들 적십니다. 얼마나 많은 삶이 여러분들을 적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살아볼수록 차라리 악한 건 싸우겠는데 이 분주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분주함으로 인한 망각. 그래서 위대했던 신앙인들도 그 분주한 1, 2년 속에서 정말 초라하게 변해버렸던, 변해버려 있는 늘 반복적으로 목도해야 되는 이 한국 사회 위대한 도전. 사단의 교묘한 꿈이지. 정말 제대로 생각해내는 함정. 뜨거운 불을 그저 방치하는 물을 말려야 합니다. 그저 서서히 사그라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실 젖어드는 일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젖어드는 은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기 사모님과 목사님 두 분 여기서 사시는데 저 위쪽 집 멀리서 봐도 완전 부러운데 우리 집 10개만 하던데 물론 저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몇 분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몇 분이 계십니다. 몇 분. 이런 데서 살면서 영성을 돌볼 수 있는, 영성을 돌봐야 하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 훨씬 더 깊은 영성까지 가서 그것들 뭔가 샘플링해야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젖어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서라운딩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젖어드는 삶을 밖에서 온다면, 젖어드는 삶을 바꾼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젖어드는 삶을 오히려 오버플로잉, 넘쳐나게 해서 맞게 하는 것은, 이게 흘러들어오지 않게 오버플로잉해서 맞게 하는 것은 젖어드는 내부에서부터, 그러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실수와 실패,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며, 내가 비하나 방어의 수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결단한 이 아프지만 다시 회개하며 다시 감사하고자, 기회가 있으면 인정하고자, 그 회개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찾아오는 오버플로잉을 통해서, 넘쳐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밖에서부터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내 안이 이미 하나님을 적셔있을 때 그것이 나의 밖으로부터의 적심을 막는 창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소녀가 창녀가 됐다가 성녀가 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인생에 이런 구고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순수한 아이에서 태어나셔서 창녀적사, 인격을 팔아 돈을 파는 사는 어떠한 삶의 굴곡 속에 일정 부분 들어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이 인생에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격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창녀에서부터 성녀까지 갔던 그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세속적인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도까지 가는, 사실 원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자라고 부르겠죠. 근데 우리들이기 때문에 무리라는 표현으로 성도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시작하실 때 내 것들을 포기하는 회개와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회에 감사하는 감사에 발의 향유를 붓기 시작하실 때 머리의 향유를 붓는 마리아까지 여러분 인도하실 것이고, 이 기대, 이 기대를 통한 회개와 감사, 회개와 감사를 통한 새로운 변화, 이것이 오늘 밤에 고민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먼저 합시다. 기도할 텐데.